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대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며칠 동안 오병이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을 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건 자체에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당신 같으면 당신이 5천 명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했겠느냐? 그랬더니 참 영민하게 보이는 형제 한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승질나지요.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텔레비전 같으면 끄긴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끌 수도 없고 저 같으면 조용히 나가서 밥 사먹고 들어옵니다. 배고픈데 예수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밥 줄 것 같지도 않고 조용히 나가서 밥 사먹고 오면 되지. 뭐 거기다가 이런 쿵저쿵 궁시렁궁시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나갈 수도 없잖아요. 중간에 예수님 설교하고 계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병의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 굶주린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물론 배가 고프지만 그 자리를 회피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굶주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 찾아놨던 5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살펴봤지만 그 사람들이 죄짓다가 힘든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 차리다 힘든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님 찾아 나왔다가 말씀 듣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을 지금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PQ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런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배고픈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보면 사건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그 사건들을 보면 다 각각 자기의 문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려움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광풍 사건입니다. 누가 죽을 뻔했죠? 제자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당사자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제자들도 이제 당사자였던 거죠. 또 두 번째 사건이 거라사 광인 사건입니다. 거라사 사람들 당사자들의 문제예요. 세 번째 사건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자 문제인데 물론 야이로가 자기 딸 때문에 찾아왔지만 딸은 남인가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있었던 혈루증 걸렸던 여자 자기가 고난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오고 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내 문제만이 아니라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5천명을 먹이셨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 가서 다시 나눠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어떤 모습을 갖느냐? 제자들은 5천명분의 떡을 손에 받아봤자 자기 수중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 자기 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만약에 이걸 도시락으로 챙겨서 다 사람들한테 다 돈 받고 팔아먹는다든지 이러면 자기 수입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권능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권능을, 그런 권세를 주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만약에 주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믿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님 붙잡겠다고 나왔는데 먹을 것도 못 먹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한다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아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병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여지껏 제자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베드로가 집이 두째 셋째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네. 그냥 어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회적 신분이 어땠느냐? 그날 벌어서 그냥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른 사람을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정치적 신분도 경제적 신분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보다 가장 높은 직분이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사실 사도가 귀한 직분이니까요. 가장 탁월한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고요.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서기관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신분체제가 있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상의 직분, 종교상의 직분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분들이 사도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내가 하기는 뭘 해,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는 제사장이 하든지 아니면 레위인이 하든지 바리새인이 하든지 서기관이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다른 거 이런저런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제사장 쓰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거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시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당시까지 있었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신앙의 직분을 다 빼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12명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하시고 이 사람들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언가 직분을 맡았다, 직분을 받았다, 직분대로 감당을 한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뭔가를 한다, 여지껏은 제사장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감히 이런 생각을 갖기 참 어려운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 또 요한의 입장에서 또 다른 여러 사도들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서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언데 그런 걸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그런 걸. 저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봐도 우스운데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가서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12명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신앙적인 직분으로 보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감당한다 이런 생각은 갖기 어려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를 굳이 제자들을 사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파송하셨죠. 그게 처음 경험입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에 이게 와닿질 않아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자꾸 감당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직분자다. 여지껏 있었던 직분의 체제와 상관없이 여지껏 쓰임 받았던 어떤 그런 신분 높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너희가 직분자들이고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생각을 자꾸 갖게 하시는 거죠.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목자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양떼들을 먹이는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제자들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들은 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여지껏은 그렇게 안 살아왔지만 여지껏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교회 안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라. 네가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맞춰주는 거. 잘 맞춰주는 거. 여러분, 이 우리가 오병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그냥 이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 좋은 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5천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땅인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상황과 형편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죠.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의 능력이나 혹은 사람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뭔가 변화를 받거나 신분이 높아지거나 갑자기 부자가 돼서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신 은혜를 받아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은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쓰임받는 그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모쪼록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잘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 제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비록 빈손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서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부족하지만 목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직분받은 대로 충성하고 주님께 인정받은 그런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우병이어의 기적이 그리고 쓰임받는 기적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만들어 나가시는지 주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나 자신의 문제만을 위하여 믿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믿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평안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 화목해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